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꽃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해결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열성적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일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어도 또 선지자를 보내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다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즉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받은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내심으로 세상을 다루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며에서 보낸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헬라어 원전에서는 아포스톨로스 파울루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불일 사자를 써서 사도라고 번역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보낼 송자를 써서 송도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 송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냄받은 사람 곧 송도 바울입니다. 보냄받은 사람 송도 요한, 보냄받은 사람 송도 베드로, 보냄받은 사람 송도 마태, 보냄받은 사람 송도 김동인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이 보낸다는 히브리어 낱말 샬라흐를 라틴어 성경은 미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의 미션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미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나를 선교의 일꾼으로 삼으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는 중요한 선교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합니다. 즉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선교를 행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파송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일기 사역 동안에 한숲의 선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숲의 선교는 너무나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와 목회의 뿌리다라는 것과 무엇보다도 선교는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와 목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선교 행위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숲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받아내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DNA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건물, 또 정책, 또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한숲은 오시는 선교사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역선교입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이 회복되고 다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섬김에 힘썼습니다. 처음 5년 동안 정명섭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선교사님, 김완용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었고요. 그로부터 2년은 심소재를 통해 보내주시는 젊은 선교사 후보들과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병철 선교사님과 같이 전문인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되었을 때에 두 번의 선교팀들이 선교지를 방문함으로 이제는 역선교를 넘어서 움직이는 선교, 가는 선교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남아공 팀들과 함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의 신학생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목회의 수업을 받아서 마침내 한 교회에 목회자로 세워지기까지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들이 소요되어지는데 그 세워지는 그 각 교회마다 세워지는 그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케이프타운에 있는 김완용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때는 다리 밑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한숲을 향하여 기도로 축복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교회는 건물이나 정책이 아니라 선교사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이고 한스베 선교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한숲은 이기 사역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한숲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지나가시게 하는 성령의 사역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 레슬리 뉴비기는 1959년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파송한 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식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섬겨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그냥 한 지역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지역 속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한숲은 8년 전에 신도시라는 문화가 있는 흥덕이라는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곳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선교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송받은 이들은 파송한 주체인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그러한 상황에 파송했는지를 묻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적 사명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선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공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지역과 함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와의 접촉점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숲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모델로 주신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와 세비어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기 사역 동안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숲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선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인식이 생기고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인 세비어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특정한 시대와 문화와 지역 속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세비어 교회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파송받은 교회로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되 이제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지나실 수 있도록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상담센터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과 함께하는 NGO의 역할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21세기 세비어 교회로서의 출발임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기업들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드렸던 감사 헌금을 지역의 학교와 나누려는 이유들도 이제는 지역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동참하는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이사야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아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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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나서 죄로 채워지고 더러움으로 덮여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수순입니다. 죄인과 죄임됨의 확인, 그리고 회개, 그 다음 사명입니다. 이 수순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만하거나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로다의 히브리의 말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지르는 소리입니다. 곡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에 아이고와 같습니다. 아이고라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자기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 앞에 이사야는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회개를 하려면 이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스랍이 단에서 취한 핀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라졌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나서기를 원하시지만 마구잡이로 아무나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보냄을 받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더러움으로 차있고 더러움으로 포장된 죄인을 하나님이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더러움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만드신 다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죄 없고 깨끗하고 성결한 천사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내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시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나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대신에 나를 들어 쓰시고 당신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천사보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사람은 참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통하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다, 가슴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좋은 예입니다. 달기 세 번 울고 난 다음 통곡했던 베드로는 복됩니다. 죄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자기 자신의 죽음, 시체를 앞에 두고 땅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이 참 행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애통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적 교회는 한 개인이 애통의 회개를 넘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과 사명을 알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의 가치입니다. 얼마 전 감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겼던 두 가정이었는데요. 두 가정이 당시에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정은 병원에서 의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10여 년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또 한 분은 의료 선교사로 한 분은 목회자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사님이 되어 계셔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그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생각한 것은 왜 이 시기에 그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셨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수반에서도 이러한 이들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성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은 사명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기의 사역 앞에서 한십의 선교는 선교적 교회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넓혀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미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하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를 한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